자, 푸틴이 다섯 번째 임기 하루 전에 전술의 훈련 발표부터 했습니다. 일단 예. 왜 그랬는지부터 한번 예. 여쭤보겠습니다.
최근에 서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.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운 것은 오래됐지만 사실 그 서유럽에서 가장 중추적인 국가가 역시 프랑스하고 독일일 텐데요. 이 두 나라가 요즘 군비를 증강하고 네. 있습니다. 독일이 사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이제 군비의 제한을 받다가 다시 최근에 국방 예산을 대폭으로 대폭 늘리면서 유럽의 그 군사 대국으로 그리고 자체 방어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그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네.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.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그 방위력 우산 아래서 유럽이 그 지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도 서유럽을 자체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그 언짢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19세기에 한번 프랑스의 공격을 받았고 20세기에는 독일의 공격을 받으면서 네.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거든요. 결국 극복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가 서유럽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하여튼 최근에 또 되살아난다고 할 수 있을 때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종의 말폭탄이라고 보긴 합니다. 실제로 그 어쨌든 간에 그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그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어떤 일정한 반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럼 결국 임기 내내 서방 유럽이랑은 갈등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?
예, 맞습니다. 프랑스나 독일, 특히 영국이 지금 미국의 또 우산 아래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공격을 대비한다. 뭐 이런 입장으로 최근 수십 년을 보내왔는데요. 사실은 그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예상 밖으로 러시아가 강력하다. 네.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뭐 상당히 그 실수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그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에 맞서서 서유럽이 어떤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지금 뭐 포탄 생산량이 현격히 그 제한되고 이것을 그 늘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.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서유럽의 군사력을 자체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플랜을 세워서 진행 중인데 이것이 또 사실은 또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서유럽 자체와 러시아가 사실은 서로 대립하는 이 어떤 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입니다.
푸틴 대통령이 이제 다섯 번째 임기인데요. 전쟁은 예. 이길 때까지 계속하겠다.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봐야
예,
되겠죠.
예. 예. 그러니까 이 승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. 사실은 그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러시아로서는 그럴 만한 역량이 러시아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네. 겁니다.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동쪽의 영토죠. 네. 그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계속 유지하는 것.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을 해서 그 러시아의 그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.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우크라이나가 중립 국가로 남는 것 내지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 쉽게 말하는 그 거덜이 나서 다시는 그 서방의 그 등을 그 힘입어서 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그 자라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가 이루어지면은 그 푸틴으로서는 승리를 선언하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전쟁을 한 지 제법 지났고요.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. 게 전쟁인데요. 예. 그거를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
예. 사실 그 전쟁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그 뭐랄까 예상을 깨고 푸틴 대통령이 그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서유럽과 제휴해서 또 나머지 그 세계 여러 나라랑 그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네. 가했고 이제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그 러시아의 어떤 공격적 행위를 보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곰덫을 놓았죠.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가 이제 곰에 비유되는데 곰을 잡기 위한 덫을 놓았고 이것이 바로 경제 제재였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곰덫에 물린 상황이었거든요. 이게 2022년 봄 여름의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이 러시아라는 곰이 체력이 강해서 그 곰덫에 물린 상태에서도 그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그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그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러시아의 그 경제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? 일단 러시아는 그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입니다. 그러니까 소비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약성이 있지만 일단 그 뭐 천연 지하자원이 워낙 풍부하고요. 그리고 그 국토가 넓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전에 그 소련 시절만 하더라도 그 넓은 그 국토를 가지고도 농업을 자급자족 못했거든요. 그런데 네. 푸틴 대통령 임기 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러시아 농업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.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을 해서 그 지금 러시아가 가장 세계에서 그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. 이렇게 이제 천연 지하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이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중요한 사실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서방 못지않은 그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이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 의무로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태였고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 그리고 이제 중미 남미 이쪽 나라들이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그 동참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 자체 역량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의 어떤 물밑 거래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중립을 지키는 상황에서 미국이 의도한 대로 이 러시아라는 곰이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고요. 오히려 그 전쟁이 그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군수공업이 활성화되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.
네, 마침 러시아 경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식에서 뭐 러시아를 4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.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
항상 뭐 새로운 임기를 그 시작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인 듯 하고요. 하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는 듯 합니다. 그러니까 서방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얻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또 다른 이익이 나머지 세계, 즉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나 중국, 아니면 또 이 아프리카 국가, 우리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쪽 국가와의 그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도모해서 충분히 상쇄하고 오히려 그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.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. 예.
푸틴의 첫 해외 순방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합니다.
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 미국과 상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그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. 하여튼 그 러시아의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겠죠.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 소련 그의 영역이고 가장 그 중추적인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아시겠지만 뭐 중국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해달라, 대만이 그 중국의 어떤 세력에 들어간다,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사실은 그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. 세력권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,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미국의 패권이 그 점만 못하다,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요구를 내걸었다고 보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랄까요, 독자적으로 그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게 미국과 그 단독으로 어떤 그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, 단 하나 러시아와 그 중국이 서로 제휴하고 동맹 관계까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미국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. 경제면에서도 그렇죠.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, 그다음에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체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결합한다면 서방과의 어떤 대결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. 아시겠지만 뭐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고요. 그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도 최근에 다시 그 권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임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때 서로를 축하하고,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두 어떤 국가 권력자가 만나서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죠. 사실은 그 작년에 아마 그 작고하셨을 텐데요. 냉전 시기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주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일 텐데, 그분이 그 사실은 최근에도 이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너무 압박해서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, 이것이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큰 어떤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를 해왔는데, 이 그 키신저의 어떤 우려가 사실은 그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, 그러니까 이렇게 보입니다.
러시아와 중국이 예전에는 뭐 서로 전쟁한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적도 그렇죠. 있었죠. 이게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둘의 관계는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
예, 맞습니다. 예전에 뭐 냉전 시대에 같은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이념의 형제 이런 말을 했지만, 또한 이게 이념이란 것이 또 역사에서 또 구현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그 냉전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 스탈린 시기에 소련이 이 모택동이 이끄는 그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되게 껄끄러운 관계였거든요. 사실은 1930년대를 재구성해 보면,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마오쩌둥보다는 이 장제스에게 더 베팅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약간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고, 또 이게 후르슈초프 시대에 와서 사실은 이 두 나라의 소련과 그 중국의 관계가 악화를 치달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,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가까우면서도 또 가깝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껄끄럽고 어떤 어색한 관계에 있었고요.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나라가 유착관계를 최근에 유지할 것 같지만 어떤 그 갈등의 불씨는 저 밑에 숨어있다. 이 잔불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잔불이 과연 그 발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미국의 어떤 입장과 미국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.
또 한 나라를 더하자면 북한일 텐데요. 북한 김정은이 공식 취임 푸틴에게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친서를 또 보냈습니다. 이 북중러 이것도 러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까요?
사실 국제정치도 물리학과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,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, 일본, 그 미국의 삼각 동맹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작용이라고 하면 그 반작용으로 그에 맞서서 또 이제 그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던 중국, 러시아, 북한이 또 밀착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죠. 그러니까 물론 이 한국, 일본 그 미국의 어떤 동맹 체제의 결속력에 비해서는 그 북방 세 나라의 그 결속력이 약한 건 사실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오 그 한미일 이 결속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쪽에서도 대응해서 나름대로는 밀착 관계를 유지하게 될 텐데요. 이 그 북한이 아마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더 밀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러시아로서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그 뭐랄까요 나쁘지만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. 근데 그 또한 그 저도 그렇고 외교 전문가들의 생각이 러시아가 그 북한을 사실은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. 이게 이용한다는 측면이 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에서 그렇거든요.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.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관계를 완전히 그 끊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. 자국에게 러시아,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상당히 그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현재 그 한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러시아를 그 밀쳐낸다고 하는 그 네. 모습으로 보이겠죠. 러시아로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. 우리를 밀쳐? 그러면은 그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겠다.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북한과 접근한다고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뭐랄까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향후 그 어떤 플랜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북한이란 카드를 이용해서 한국의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게 더욱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아니면 더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
네.
최소한 그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와 더 친한 듯하게 네. 보입니다. 아주 스타일도 비슷하고요.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그 푸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후보의 그 입장은 미국이 지난 그 시기 동안 해외 동맹국들의 일종의 봉이었다.
네.
엄청난 군비를 쏟아부으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었는데 미국이 얻는 이득은 별로 없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종의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그 해외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차라리 그런 그 자금이나 에너지를 미국 국내에 투입을 해서 미국 자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일 텐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유럽 안에서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달라 네. 이거지겠죠. 이런 의미에서 그 트럼프의 일정의 미국 고립주의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자국의 세력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측면이 적절하게 그 어떤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그 트럼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푸틴의 관계가 더 이제 좀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근데 사실은 또 트럼프가 또 워낙 또 어떻게 뭐랄까 얼어틀지 모르는 그런 그 탱탱볼 같은 인물이라서 큰 그림은 그렇게 되는데요. 실제로 그 현실이 됐을 때 과연 그 미국과 그 러시아가 예상한 것만큼 밀접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. 최소한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그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권과 자유주의를 침해하는 국가가 러시아다. 그 국가를 막는 것이 미국의 임무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이념보다는 실용성을 더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미국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어떤 미국이 아니죠.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떼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입장에 있을 텐데요. 그런 입장이 사실 그 정교하게 그 먹혀든다면은 지금은 그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또 어느 때 그 이게 뭐랄까요 결렬 관계로 갈 수 있을지 이게 모르겠고요.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그 한 가지 빼먹은 인물이 있는데요. 혹시 그 국제 정세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흐름을 그 파악하신 분들 중에는 이게 빅토리아 놀런드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그 강경하고 특히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이게 그 매파 그러니까 주로 그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을 때 그런 정책의 이반자이기도 하고 실행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빅토리아 놀런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직책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높은 직책은 아닌데 실제로 그 미국의 대러시아 강경 정책을 펴는 그 선두 주자가 바로 빅토리아 놀런드였는데 이 빅토리아 놀런드가 올해 그 봄인가요? 사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사퇴했다 아니면 밀려났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빅토리아 놀런드가 앞으로 그 미국의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그 위반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어떤 대립 관계를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손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 어떤 밑거름이 바로 빅토리아 놀런드의 사태라고 보이거든요. 이것이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 말기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있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그것이 바이든의 연장이 되든 어떤 그 뭐랄까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되든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
자, 저희가 푸틴의 다섯 번째 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
예.
미국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모스크바의 시스템이
예.
이제 푸틴의 말에 오로지 순종하는 예. 것밖에 없기 때문에
예.
뭐 모스크바 독재자들이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예.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
예.
자,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
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겠죠.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독재 성향이 있고 독재 체제의 성향 그 어떤 그 본질상 어떤 중대한 어떤 상황에서 오판을 해서 이 오판이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파가 있을 것이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안정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. 사실은 그 푸틴이 그 악한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악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악한은 아니고 상당히 유능한 악한이다라고 했을 때 푸틴의 어떤 행정부가 그 러시아 체제를 꽉 장악하고 있는 일단 장악력이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그 러시아 역사에서는요 이 전쟁에 지면 곧바로 정변 쿠데타 친이 어떤 그 뭐 쿠데타 내지는 그 봉기 심지어 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체제가 무너졌거든요.
네.
하지만 전쟁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그 승리한 그 러시아 정권이 30년, 40년 동안 안정기를 구가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2022년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 전쟁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푸틴 정권 아니면 러시아 체제 자체의 운명이 갈린다고 판단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저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문가들이.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물론 고전을 했었지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간다고 할까요? 점점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. 이제 완벽한 승리는 아닐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승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거둔다고 했을 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고요. 또 미국에서 그 또한 일부는 만약에 그 이런 식으로 전쟁이 흘러간다면 체제의 그 어떤 구심력이라고 할까요? 체제의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체제의 지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 중기적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한다. 그래서 결국 그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어떤 장악력이 커지고 어떤 체제가 무너질 위험성은 사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만약에 이 미국의 뭐 두 가지 판단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이 뒤에 것을 택하겠습니다.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 성과를 놓고 볼 때 짧은 기간 안에 그 러시아 체제가 흔들린다든지 이제 붕괴할 가능성은 적고요. 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
푸틴이 이번에도 최고 득표율을 이랬는데 푸틴의 러시아 예. 내에서의 인기 비결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?
예, 그 하여튼 옐친 그러니까 딱 그 여러분들 그 19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.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다음에 집권한 그 권력자가 바로 옐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는데요. 그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 뭐랄까요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10년 동안 그 체제 전환기에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. 그래서 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러시아 새로운 그 체제의 그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네.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서방에게 특히 미국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자괴감이 일반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. 그런데 그 2000년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학생들 편하라고 그런지 몰라도 딱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그 집권을 해오고 있는데 그 푸틴이 그 집권한 이후부터 상당히 운이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제 유가 천연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라든지 그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그 경제를 돌리는 그 구조가 바로 러시아 경제였었는데요. 어마어마한 외화가 이 푸틴 집권 초기에 러시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 경제가 다시 되살아난 측면이 있었거든요. 아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그 이 러시아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을 해서 안정을 구가했습니다. 그래서 옐친 대통령 때 무너졌던 가계 경제, 그러니까 나의 그 호주머니가 아주 홀쭉해지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더라. 그리고 텅텅 비었던 슈퍼마켓 진열대에 이제는 상품이 쌓이더라. 이런 경험을 한다고 봤을 때, 러시아 일반, 평균적인 러시아 그 시민들로서는 옐친 대통령에 비해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엄청난 성과를 올린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지를 했던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가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옐친 대통령 집권기에는 러시아란 나라가 미국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푸틴 대통령 집권 중반기 후반기부터 미국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? 또 이게 또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네. 세워졌다. 또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또 집권자가 바로 푸틴 아니겠느냐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되면서, 사실은 요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80%가 넘는 지지율은 분명히 약간 그 여론 조작이라든지 어떤 관권이 개입을 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, 과반수가 넘는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.
네. 자, 마지막으로 푸틴 집권 5기 저희가 네.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
예. 일단 이게 그 경제 살롱이니까요. 네. 제가 그 경제에 관해서는 아주 정평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인물 한 명을 거론하면서 이 끝을 맺고 싶은데요. 엘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여성이고요. 그리고 그 현재 직책이 러시아 그 국립중앙은행 총재인데요. 쉽게 말하면 이게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한국은행의 총재인 셈이죠. 이 그 경제 그 브레인이 상당히 유능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2014년에 그 러시아 정부가 그 흑해연안의 그 크림반도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불법으로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빼서 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삼았을 때 그때 또 한번 엄청난 그 제재가 미국이 주도한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졌거든요. 그때 뭐 러시아 경제가 파탄 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러시아 경제 파탄을 저지하고 러시아 경제의 체질을 강화했던 인물이 바로 아까 말한 옐비라 나비울리나였습니다. 이게 이분의 그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서방에서도 이 인물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은 그 유지되고 있다 이런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러시아 경제가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유지되고 있는 한 중요한 요소가 그 엘비라 나비올리나의 어떤 개인기가 작용을 했고요. 또 푸틴 대통령에서도 그런 인재를 발탁해서 정권을 맡겨서 경제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푸틴의 새로운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이 엘비라 나비올리나와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? 요 측면을 좀 눈여겨보시면, 푸틴 대통령의 경제 어떤 정책이 안정을 구가할 것인가, 아니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것인가, 정말로 많은 요소를 봐야 되겠지만, 인적인 요소에서는 나비울리나와 푸틴의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, 이 측면을 좀 눈여겨보시면,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.
네,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임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긴 시간 고맙습니다.
예, 고맙습니다. 네.